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 6개 나라 외무장관들이 25일 아침 독일 베를린에 모여 EU의 장래를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 측에 되도록 빨리 EU를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영국의 EU 탈퇴 작업이 지연 없이 빨리 진행돼야 하고 자신들은 유럽의 장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정치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시기가 오는 것을 피하려면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고 룩셈부르크 대표들이 베를린 근교에 있는 독일 외무부 건물에 모였습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또 다른 EU 회원국들의 EU의 창립 정신을 따라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3일 발생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두 명이 숨지고 건물 100채 이상이 파괴됐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구조대가 잿더미를 수색하면 앞으로 희생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 북쪽 180km 지점에 있는 베이커스필드시 근처의 컨 카운티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은 24일 위력이 세지면서 120제곱킬로미터 이상 면적에 번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소방관 800명 이상이 산불 진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수백 명을 더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이틀 동안 지중해에서 작은 배에 탄 이민자 7천여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23일 5천 명 그리고 24일엔 2천 명을 구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의 소속 선박을 포함해 이탈리아 선박 다수가 40차례 이상 구조작업을 벌여 작은 고무보트나 배에 탄 이민자들을 구했습니다. 이들 이민자는 주로 아랍나라나 사하라 사막 이난 아프리카 지역 출신으로 유럽으로 가려고 바다를 건넌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이민자 대부분은 리비아에서 출발했습니다. 관련 당국은 현지 기상 상황이 잠시 좋아진 것을 틈타 지중해를 불법적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의 수가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최악의 홍수로 23명이 사망하자 주지사가 44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레인 톰블린 주지사는 24일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며 현재 수색과 구조작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3일에 강우량이 25cm에 달하자 웨스트버지니아 남서부와 중부에 있는 강이 넘쳐 물이 거리를 휩쓸었습니다. 한 지역 경찰은 자신이 완전한 혼돈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수만 명이 전기가 끊긴 채 살고 있고 수백 명은 집안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물이 집으로 들이치자 지붕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방위군 200명이 구조작업을 돕고 있고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 17곳이 마련됐습니다. 세계 반도핑기구 WADA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시 약물 검사 실험실의 자격을 6개월 동안 정지시켰습니다. 브라질 리우시에서는 6주 뒤에 하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WADA는 리우시 약물 검사 실험실이 절차상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 실험실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리우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마리오 안드라다 대변인은 검사할 샘플을 매일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실험실로 보내기 때문에 이번 조처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안드라다 대변인은 리우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번 올림픽을 100% 깨끗하게 치를 예정이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들의 약물 복용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 북한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강경북도 청진에서 자유를 찾아 한국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서울 상암동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김지연 씨는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이고 한국에 정착한 지는 이제 7년째입니다.
사람들도 좋고 공기도 좋고 되게 구미란 도시가 되게 깨끗해요.
경상북도 구미에 살다가 서울 사는 고향 친구들의 권유로 한강에서 서북쪽에 있는 상암동에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전철 타고 한 시간씩 가야 되고 여기 있다는 게 뭐 구로 쪽에 공단이 있고 그런 거 없더라고요. 뭐 숙기 찾는 게 그 식당이더라고요. 제가 또 이게 올라 식당을 했으니까.
사람 많고 일자리도 많은 서울이지만 일을 찾다 보니 결국 식당 설거지에 음식 만드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원래 꿈이 식당을 자그마한 식당을 하나 찾으려고 했는데 뭐 여기서 뭐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뭐 돈도 뭐 손에 쥔 것이 얼마 없지 뭐.
나만의 재주로 자유롭게 조금 더 넉넉하게 돈 벌 수 있는 가게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는 게 그 사장이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식당은 안 망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찾다 보니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떡 만드는 재주가 생각났는데요. 틈나는 대로 요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떡 만드는 새 기술을 배웠고 집 근처 상가에 떡집을 열게 됐습니다.
예, 너무 맛있다고. 이런 재간도 누가 어떻게 이 떡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고. 근데 저 제 떡을 먹어본 사람들이 신기하다 하거든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에서도 떡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비결. 다름 아닌 늘 손에 쥔 스마트폰 덕분이었습니다.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SMS 이력이라는 게 진짜 제가 토리만 올리는데 예, 토리가 제일 사람들이 각 연령층별로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서울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청진 복덕 공방 주인 김지연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원래 카카오 스토리는 다 하잖아요. 저기가 네. 뭐 일상에 대해서 뭐 올리고
그냥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예, 예. 사진 같은 거 올리는 거예요. 예, 예. 이걸 사업적으로 쓸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떡집 홍보를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의외로 이거 많이 한다. 진짜 대중적이더라고요. 그 지금도 카카오톡 주가가 제일 높다 하잖아요. 주식이. 근데 진짜 그럴만해요. 어제는 이게 거의 많이 홍보됐어요. 제가 후원에도 나가고 그 뭐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나가고 해서 아직도 조금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손위의 컴퓨터 스마트폰 속에 카카오 스토리라는 공간에 올려놓은 지현 씨의 떡을 보고 경기도에서 강원도에서 멀리 제주도에서도 주문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3호 사이즈 제일 큰 일단에서 제일 큰 사이즈 3호 사이즈잖아요. 3호 사이즈가 제일 많이 나가요.
그럼 가격이
예, 저는 좀 시중보다 좀 싸게 팔죠.
3만 5천 원?
아니에요, 5만 원.
5만 원. 네.
예. 제가 아마 그 5만 원에 파는 케이크를 다른 사람들은 아마 7, 8만 원 정도 달랄 거예요.
2단, 3단으로 올린 떡 위에 색절편으로 꾸민 꽃장식을 올려놓으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성 가득한 떡 케이크가 되는 것이고 6, 70달러 가치를 넘나드는 특별한 떡 상품이 되는 겁니다.
예, 일반 떡집에서 방앗간에서 그래서 꽃을 안 올리고 민자에다 뭐 사랑합니다 뭐 생신 축하합니다 이런 글을 쓰긴 거 3만 5천 원 3만 8천 원 이렇게 해요. 예, 제가 같은 거 떡을 올려서 하는 거는 아마 그런 건 방앗간에서 뭐 안 해요. 예, 떡을 올린 건 없더라고요. 다 민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거 한 7, 8만 원까지 달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딴 데 가서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은 아 싸네요 비싸지는 않네요 하고 말해요. 예, 근데 모르는 사람들 5만 원, 그러니까 예, 5만 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파리마게트에 싼 그 빵으로 만드는 거 있죠. 그걸 생각하는 거. 그 2만 원, 뭐 그것도 비싸면 4만 원, 4만 원 넘더라고요. 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현 씨가 고향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제가 북한에서 살았다면 이거 신기한 일은 아니겠죠. 또 북한에서 살았다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에.
뭔가 하고 싶다는 욕망,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서울에서 당당히 내 가게를 가진 떡집 사장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만약에 떡집을 안 하고 있었으면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일했겠죠. 식당에서 나 설거지하고 주방에서 헐떡거리면 일했겠죠.
1인 사장님이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더 좋지 않나요? 아니면 이런 거 신경 안 쓰세요?
이거 하니까 뭐 사장이 돼서 좋은 것보다 식당에서 하면 12시간 동안을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손님이 없어도 일에 있어야 되고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장사를 딱 일단 끝나면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 있고 눕고 싶으면 눕고 있고 잘 수도 있고 누가 그 농담할 수도 있고 자유가 있어서 좋죠. 돈도 벌매에 돈도 벌매 자기 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을 하면 남이 밑에 가서 일을 하면 딱 그게 매에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부자들에게 큰 돈은 아니겠지만 탈북자들을 위해서 낮은 이자로 목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 있었고 한국식 떡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풀어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있어서 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아, 눈썰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이?
네, 눈썰미가 있어서 연습만 하면 인심 배우겠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예 여기 사람들처럼 초짜로 떡, 뭐 떡가루도 낼 줄 모르고 떡이라는 거 반죽도 할 줄 모르는 초짜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정도 쌀가루를 만져서 해본 사람이니까요. 예, 좀 배우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한 번만 배워주고 나머지는 가서 자기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아이디어도 자기적으로 창작해야 되고, 예, 그래요.
사실 고향에 살 때 떡 만들었던 경험이 없었다면, 어머니의 솜씨를 물려받지 못했더라면 감히 생각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 상제 뭐 시집 가고 뭐 진가방 할 때 상가자라는 거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저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뭐 새도 뭐 이런 거 다 뭐 가을도 다 이렇게 상가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상에다 올려요. 예,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많았죠.
고향 청진에 있을 때 떡 만들었던 일. 사실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치 않았던 때라 떡이라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저 일복 많은 지현 씨에게 돌아오는 또 하나의 일거리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그때는 할 수 없으니까 배웠죠. 집에서 어차피 내가 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했는데 이걸 이렇게 써먹으리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꿈에도 그 누구나 다 알 수 아는 거구나 했는데 이해를 우리 북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 지 오래돼서 이걸 또 그리고 지금 이게 와서 또 집에서 해먹는 게 좀 번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예로 많이 싸드시더라고요, 이거.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지현 씨의 떡을 찾고 있습니다. 거의 늦은 밤에 시작해서 새벽녘에 끝이 나는 떡 만드는 작업. 조용한 시각에 혼자 앉아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어느새 떡이 지현 씨를 고향집 부엌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어린 지현 씨에게로 데려다 놓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는 고독스럽고 서럽고 했는데 지금이 그게 저한테 설마 써먹 이렇게 유용하게 써먹을 줄이야 돈벌이 되는 그 일이 될 줄이야 꿈에 생각 못했죠. 그때 이북에서는 이거 다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에 뭐 사람 어떤 손맛은 좀 다르지만.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숨어 살 때도 부엌에 앉아있던 지연 씨는 서러움에 처질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고 무엇 때문에 먼 길을 둘러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지. 남들은 모두 편안해 보이는 일생인데 지연 씨만 왜 그렇게 기구하게 살아온 것인지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 제가 제 삼국에서 살다가 2005년도에 한번 북송돼 갔어요. 잡혀가 됐어요. 그때 그게 봄이었으니까 12월에 잡혀서 간 게 봄에 4월 다니까.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됐었습니다. 거의 죽다가 살아나서 고향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득하기만 합니다.
북한은 한식에 성묘에 가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기는 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추석이란가. 그 벌초나 묘에 갔죠.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 음식을 해가지고 다 산에 가요. 근데 그때 한식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묘에 갔는데 진짜 울고 싶은 거예요. 막 있잖아요. 타양에서 고생하던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우리 아버지 엄마 나를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할까. 부모를 많이 원망했죠.
왜 그렇게 북한은 못 살아야 했는지 답 없는 물음을 던져놓고 그저 답답한 마음에 목 놓아 울었었습니다.
이북에서 살 때도 그렇고 제 삼국에서 살 때도 그렇게 많이 원망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 그 묘 앞에 언니하고 갔는데 그렇게 울고 싶더라고요. 막 이제 통곡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꼭 참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버지 묘에 가서 그 아버지 묘에 있던 후기에도 주물나 요가 좋아야 될 걸 이렇게 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올 거 생각 못 했거든요. 다시 중국 가서 다시 이렇게 언젠가는 갈 걸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 완전히 건너오지 못한 다리를 건넜잖아요. 이제 가제도 못 가잖아요. 근데 뜨문뜨문 아버지 엄마가 보이는데 그때까지 지금도 우리 아버지 엄마가 살아있다면 여기 제 가 데려와서 효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좋은 세상에 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런 게 뭐 남한이나 그 북한이나 뭐 다 배워주는 게 다 서로 비난하며 배워주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뭐 남한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인 줄은 몰랐고. 이게 지금도 생각해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내가 이게 데려와서 와서 예.
어렵고 힘들게 한국까지 찾아왔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그때 그날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고.
우선 한국에 오면 그런 뭐 위험은 없잖아요. 또 뭐 열심히 살면 살 수도 있고.
만약 안전만 보장할 수 있다면 고향집에 남아있는 언니들도 모두 데려와 서울 하늘 아래 같이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지금도 이게 명절 때 날 때는 와, 언제면 그 한 번쯤 가서 언니들하고도 나란히 누워서 뭐 이때까지 살아온 말도 회포로 나누고 이럴 수 언제쯤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련히 점여오는 가슴 한 구석은 9살 난 아들을 두고 도망치듯 떠나와야 했던 7년 전 그날의 기억 때문입니다.
예, 9살짜리 애를 두만강 넘었을 때는 동생을 하나 두고 와서 뭐 이제 내가 꼭 다시 돈 뭐 한 달이면 한 달 벌고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중국에 왔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아예 오주는 한창 엄마 품에서 있어야 될 애를 떨궈 놓고 오니까 예, 가슴이 아팠죠.
한국에 오면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한국에 정착한 친구의 권유로 살기 위해 쫓아온 한국이지만 자식과의 철륜을 뒤로해야 했던 그날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가니까 아예 요즘 영혼이 안 온 자식을 줄 그런 걸 안 말하죠. 싫어하죠 주기도. 예. 그 어떤 탈북자들은 와서 애를 훔쳐오잖아요. 시켜서 이렇게 그 집에서 애를 안 주니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서울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청진 복덕공방 사장님 김지연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추억연가 조원우입니다. 남한의 어떤 한학자는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한문 고전을 한국말로 옮기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모 신문에서는요, 그 학자가 번역한 책 가운데 하나를 최고로 번역이 잘 된 한문 고전으로 뽑았다고 하는데, 그 책을 읽어본 대다수 사람은 번역한 글이라기보다는 창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장이 쉽고 자연스럽다고 놀란다고 합니다. 그 외국어를 모국어로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옮긴다는 거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번역자가 원문을 다 파악했어도요, 그 내용을 남들이 쉽게 이해하게 하려면 낱말 선택이며 표현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번역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계속 고쳐나가지 않으면 원문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 안 된다고 합니다. 외국어와 모국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번역을 잘해낼 수 없다는 거죠. 그 학자는요, 불광불급이라는 한자 성어를 인용하면서 정말 광적으로 하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 미치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전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렇게 좋은 번역이 나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정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서양 격언도 떠올랐고요. 이런 걸 보면은 한 번 사는 인생 무언가에 열과 성을 다해 덤벼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랑의 추억연가 오늘 첫 곡은요, 프랭크 시나트라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I've got a crush on you. 그대에게 반했어요.
that we could share. The world will pardon my mush. Yes, I have got a crush, my Barbara, on you. Yes, I have got a crush, my baby, on you.
(목소리) 대가수 프랭크 시나트라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함께 부른 노래 I've Got a Crush on You였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의 추억 연가입니다. 자, 막디 맑은 하늘처럼 아주 깨끗한 목소리죠.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그리고 카핀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팻뿐입니다. Love Letters in the Sand.
How I wondered where they'd gone. yesterday once more. Yesterday once more.
노래 어떠셨어요? 이런 목소리를 두고 흔히 아이스크림 같은 달콤한 목소리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는 듯한 음성이네요.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그리고 카핀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배트분의 Love Letters in the Sand 함께 하셨습니다. The Voice.
팝 음악과 함께하는 주말의 휴식 공간 사랑의 추억 연가 듣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의 추억 연가에서 함께 하실 연주곡은요. Take 5입니다.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의 색소폰 연주입니다. 네, 독특한 박자감에 신명나는 색소폰 연주가 일품이죠. 예전에도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던 재즈 피아니스트 데이브 브루벡의 고전 테이크 5를요. 오늘은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의 색소폰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 대중음악과 함께하는 사랑의 추억 연가입니다. 이번에는요, 1980년대 유행했던 경쾌한 음악 두 곡입니다. We Build This City, 스타쉽이고요. 그리고 점프, 포인터 시스터스입니다. We Build This City. We Build This City on rock and roll. Build This City. We Build This City on rock and roll. Say it. 듣고 있으면 몸을 막 흔들고 싶은 생각이 나는 음악이죠. 마냥 신이 납니다. We Will This City, 스타쉽이었고요. 그리고 점프, 포인터 시스터스의 노래였습니다. 스타쉽은 원래 1965년에 제퍼슨 에어플레인이란 그룹명으로 결성된 록그룹입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해체됐다가 1974년에 제퍼슨 스타쉽이란 이름으로 다시 활동했고요. 80년대에 들어서 또 스타쉽으로 그룹명을 바꿨습니다. 포인터 시스터스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아니타, 보니 그리고 루스 등 3명의 자매들로 구성됐습니다. 부모가 목사였기 때문에 부모가 재직하던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음악 실력을 키웠다고 하네요. 고등학생이 되고부터는 성가 외에 일반 대중음악과도 친해졌다고 하고요. 자, 사랑의 추억연가 오늘 끝곡입니다. 로이 클락의 그윽한 목소리로 띄워드립니다. He will have to go 보내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조원우였습니다. 유쾌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ut your sweet lips a little closer to the phone. Let's pretend that we're together. Tell the man to turn the jukebox way down low. And you can tell your friend there with you, he'll have to go. Whisper to me, tell me, do your mind, I've got to know. Should I hang up? Oh, will you tell me?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입니다. 'Today we will learn about the meaning and the use of the phrase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 Well, let's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who usually decides which players are going to play the first round of each game? Is it the captain who calls the shots in your team?
Yes, he does. He decides who plays the starting lineup. But since he is out sick today, our co-captain will call the shots for today.
Oh, I see.
네,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Who usually decides which players are going to play the first round of each game? Is it the captain who calls the shots in your team?
각 경기의 첫 라운드에서 뛸 선수를 누가 주로 결정하니? 너의 팀 주장이 하는 거야? 라고 묻자 제이슨이
Yes, he does.
맞아.
He decides who plays the starting lineup.
우리 팀 주장이 다 해.
But since he is out sick today, our co-captain will call the shots for today.
하지만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어. 그래서 부주장이 대신할 거야.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는
I see.
라고 대답하네요. 네, 오늘의 표현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who usually decides which players are going to play the first round of each game? Is it the captain who calls the shots in your team?
Yes, he does. He decides who plays the starting lineup, but since he is out sick today, our co-captain will call the shots for today.
Oh, I see.
Today's phrase is call the shots. Call, C-A-L-L, call the shots. S-H-O-T-S, shots.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 means to take charge and decide what is to be done. Therefore, somebody who calls the shots is the person who usually is in power to make decisions. 네, call the shots는 자기 의지대로 하다, 결정권이 있다, 또는 상황을 감독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Nathan never lets Elia decide. He always wants to call the shots. 라고 하면 Nathan은 엘리아에게 절대로 결정권을 주지 않아. 늘 혼자서 실권을 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엘리아가 싫어하는 거야. 라는 뜻이죠. 네, 이젠 call the shots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Call the shots.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who usually decides which players are going to play the first round of each game? Is it the captain who calls the shots in your team?
Yes, he does. He decides who plays the starting lineup. But since he is out sick today, our co-captain will call the shots for today.
Oh, I see.
Now let's review. Call the shots means to be in a position of being able to make decisions and take charge.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 Then keep on practicing and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Teron 10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아름다운 노랫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도 함께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방송 주말의 음악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